우리 열왕기하 우리 13장 우리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20절로 우리 14장 7절까지 우리 열왕기하 우리 13장 20절로 우리 14장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윽고 이제 엘리사가 세상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기 20절 말씀 보시면 해가 바뀌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나서 그 이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년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문 가운데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 마지막 절 마지막 그 말씀들을 보시다 보면 이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한참 좀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부터 그려지고 있는 상황은 엘리사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죽고 나서 한참이 지난 시점에 이제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때를 시간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 그때의 시간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추수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의 시기에 맞추어서 이 아람의 도적대들이 매우 극성을 부렸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김없이 이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지고 또 추수의 때가 되어지자 이 아람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쳐들어왔다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화를 그리고 있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에 이곳 가운데에 이제 아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도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 넣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아무런 어떤 그러한 준비 없이 이렇게 막 과격하게 던져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가 이제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공격해오고 자신들이 장례를 치르던 이 시신을 그저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었던 이 엘리사의 묘실에 자신들이 장례를 치르던 자의 그 시신을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그 죽은 자의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죽고 나서 이렇게 뼈만 남게 되어진 상황까지 오길까지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장례를 치르던 사람이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어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오늘 21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한 기적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에도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게 되어지면 그 앙상하고 마른 뼈와 같은 민족 들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직전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약속되어진 바 아람에게 승리하고 이제 회복되어질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요아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22절에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이전 시대 그 즉 여호아스의 시대에서부터 계속하여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도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괴롭힘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떠한 것 안에 있었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23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 우상을 그렇게 섬겼던 북이스라엘이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메마른 것과 같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먼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으로 변질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졌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흘러서 아람의 하사엘이 죽고 베나다시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러한 괴롭힘이 계속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아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아스 자기 아버지가 빼앗긴 성읍들을 다시금 되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베나다스를 몇 번 물리쳤다 25절 마지막에 기록합니까? 세 번 쳐서 그렇게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통하여서 요아스에게 주었던 그 세 번의 승리,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약속하신 것들은 분명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바뀌어도 세상이 변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에 놓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 철저하게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엘리사를 통하여 요아스에게 하신 약속에서부터 먼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방종할 때라도 하나님은 인내와 긍휼로 그 말씀과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애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처럼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늘 견고한 믿음 가지고 편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14장에 들어서면 이제 다시 남유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되었다. 14절 초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선정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의 실정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성경이 아마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25살에 왕이 되어졌고 이후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열왕기하 14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여러분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말하는데 그가 완전하게 다윗과 같지는 아니했다.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역대하 25장 2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왕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왕들의 기록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칭찬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칭찬받은 왕은 오직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뿐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고 하는 칭찬이 오직 한 왕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아마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습니다. 요아스만큼 선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 괜찮은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성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남유다가 그의 손에 위에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손 위에 굳게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부하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사실 남유다 자체는 매우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있었을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아마샤는 이러한 혼란을 잘 수습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부하들을 이 아마샤가 처단하였는데 그 처단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아마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그 신복들은 척결하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6절에서 이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근거를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렇게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그 이유 근거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 신명기 24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그 자범죄의 유전을 금지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아마샤는 자신의 통치 가운데에 적용하였습니다. 선왕에 대해 반역하는 자들은 직결하여 그렇게 처결하여서 나라의 질서를 세우지만 그들의 죄값을 더 깊게 행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라 가운데에 말씀으로 인한 온정의 그 선정을 베풀고 있는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의 원수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깊게 아주 끝까지 복수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마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지키고 행하여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 먼저 여기고 그는 그 복수를 그들의 선대 즉 복수의 당사자들에게만 그렇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주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에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아마샤 남유다의 안팎으로 웬간한 좀 성공들을 거두었던 왕이라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왕이었을 텐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대로 여러분 3절 말씀에 그에 대한 평가가 왜 석연치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요아스의 때부터 이 아마샤에 이르기까지 이 두 왕들 그래도 나름 괜찮은 왕들이었는데 그들이 끝까지 해결 못한 것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당에서 드리는 그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요아스의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히스기야 시대까지 계속하여 이어질 정도로 매우 강력한 관습으로 남유다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깊이 세워져 버린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정하여 주신 장소와 주께서 정하여 주신 방법들로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과 경험, 관습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민족적으로 나라적인 차원에서 아주 깊이 베어져 버린 것들이 되어서 이 요아스도 아마샤도 이것을 차마 제해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정을 펼친 왕이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지 못했음은 그들의 나라 가운데에 깊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이 영적인 질서를 흐트리고 있었던 이 산당의 제사를 제거하지 못함으로 이들 하나님 앞에서 썩 괜찮은 왕이기는 하였으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왕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적당히 좋은 왕이었으니 좋은 왕이라 평가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적당이라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죄라도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 괜찮은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괜찮아 보이는 믿음의 인생 살아가선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에 그러한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삶 되기 위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지향해야 하는 믿음의 목표는 그리 세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 결국 요아스도 아마샤도 그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썩 괜찮은 왕이었으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목표는 주의 마음 기쁘게 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아니하고 삶에서 믿음의 완전함을 향하여 노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아주 오래된 말씀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주 앞에 신실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동일함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조건들에 따라 나의 믿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느 때라도 주를 향한 온전함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썩 괜찮은 믿음의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마음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 위하여 매일의 삶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믿는 이로서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들이 각 교우들과 예배자들, 그리고 아버지님 각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아버지님 건강의 축복들과 보호하심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며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교우들과 환우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